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도 매우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 속에서 살다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복잡한 업무에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굳이 주어진 업무가 복잡하지 않더라도 여러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숨막히는 일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우울해지고 또 낙망하기 쉽습니다. 용케 버틴다 싶다가도 갑자기 마음의 근육이 끊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직장에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녹초가 되고 여전히 일그러진 표정으로 퇴근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는 이 봄철의 새싹과 같은 표정으로 출근을 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날에 파김치가 된 그 짙은 그림자 그대로 지친 마음과 몸으로 출근하는 또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직장에서 아무리 관찰해 보아도 좀처럼 이유를 알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앵글을 퇴근 후에 집으로 옮겨보면 비로소 납득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집에 돌아오면 밝은 얼굴로 열렬히 환영해 주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면 섣불리 충고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배우자와 부모들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에서의 차이는 저 공간을 알아야만 비로소 설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이 바로 그런 차이를 아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은 어찌 보면 공적인 공간에서 사도들이 만난 날선 공격과 생명의 위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은 당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라고 오히려 사내들인 권력자들을 향해 도전하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 의연함은 4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 23절 이하에 와서 비로소 설명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풀려나죠. 그러자 누구에게로 그들은 향합니까? 두 사도는 지체 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동료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제야 살았다고 그들의 마음을 쓸어내리며 아니 내가 괜한 객기를 부리다가 제명에 못 살까봐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 그래도 자신들의 텃밭인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곧장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던 동료들에게 갔죠. 여러분, 두 사도들이 찾아간 동료들이 누구입니까? 동료라는 말이 조금은 딱딱하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사무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다시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이 동료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더 쉽게 말해서 우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한 통속이야. 이 말이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 패거리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많지만 좋은 의미에서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이 단어가 동료, 이디우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자신의 구원자여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 안에 새롭게 창조된 하늘의 가족들,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비극들을 우린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족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우스를 장만하기 위해, 집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정작 우리는 스윗홈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좀 다를까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허구한 날 남자들은 모였다면 게임 얘기하고 한잔할까라고 말할까요? 브루스 라슨이라는 분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술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가족됨, 교제와 가장 흡사한 유사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설명하면 동의가 될 겁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맨정신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들도 술 한 잔 들어가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죠. 술 한 잔 들어가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 건지 들어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술이 들어가면 서로에게 격려가 있죠.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칭찬이 오고 가죠.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통합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며 함께하며 서로 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 고민을 말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비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유사품이라는 것입니다.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술만 깨면 사라져버릴 신기루 같은 이 교제를 찾아 오늘도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많은데, 술보다 훨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왜 저렇게 많은 술집이 필요할까? 얼마나 교회의 교제가 시시하면 술집에서의 교제를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그 에너지와 시간을 그곳에 쏟아부을까? 언제나 한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을 통계를 내보면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술입니다. 술집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안전한 울타리, 관계, 가족됨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회복은 우리를 참된 가족으로 부르신 집단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가족 같은 교회로, 교회 같은 가족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목장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의 중요한 정신은 바로 이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핵심은 목장 교회를 통해 참된 주님의 가족됨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목장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영원까지 이어질 영적 가족으로 만난 주님의 가족,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6월 마지막 제주에 창립 15주년 부흥사경회 강사로 제가 2년 전에 부탁드린 우리 정갑신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우리 여러 모임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한 번은 정갑신 목사님이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그 독서 모임을 함께 해왔던 한 분의 목사님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미자립교회 목회자셨는데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정감식 목사님처럼 큰 교회 목회사역을 하는 분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그럼 그렇게 함께 만나 서로의 목회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목회의 방향을 나누는 일에 기꺼이 섬겨주시는 정 목사님이 굉장히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그 몸이 점점 굳어지고 결국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는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자리에까지 오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목사님이 이 가정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연락을 그 목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정 목사님이 그 목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위해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역리언 디글리을 자음과 모음을 찍어주면 거기에 약간의 움직이는 눈동자로 의사 표현을 하고 한 문장을 만들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사실은 목사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꼭 한번 와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바쁜 목회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신방을 요청드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소리가 없는 침묵의 시간이었지만 이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랍니다. 큰 교회 목사인 자신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아니 기도해 주어야만 하는 자리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교만이었다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세상 경험했다고, 그것도 목회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동료 목회자가 자신의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며 말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가장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리는 그 영혼의 울림 앞에서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덧입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확인하게 되죠.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법정에 섰다가 협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받고 풀려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을 들을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찾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나눔을 하는 그 현장에 어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아, 우리도 끝장났다. 큰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약속의 땅에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은 거대한 안옥자선이 지키고 큰 성읍과 엄청난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을 쏟아냈던 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낙심이 아니었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고 두려움이 아니었고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통 속인 두 개의 공동체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내들이는 회의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골몰하며 그들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회의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근 그 폐쇄적인 공간은 폐쇄적인 생각으로 이어졌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뒤 좌우가 다 꽉 막혔지만 열린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그 문제 해결을 놓고 서로의 마음이 갈라질 때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이들은 풀려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고 교회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가장 강력한 몸짓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되는 일이 많아 우린 끊임없이 회의합니다. 그러나 회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다 보면 회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또는 회의를 앞두고 갈라지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경험들을 드물지 않게 하죠. 그럼에도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 문제들은 변한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좋아지기는커녕 진도가 나가기는커녕 더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었죠. 이제 단순히 말로 경고하고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말씀드린 대로 5장에 가면 사도들이 채찍질당하고 석방됩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이 결국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8장에 가면 큰 박해가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잔멸당합니다. 12장에서는 급기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핍박의 수위는 결코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료들, 고난 중에도 그들이 돌아갈 수 있고 그들을 기다리며 맞이할 하늘의 가족, 그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홀로 서기로 설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목장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지지와 격려와 위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성도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죽이지 못해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일에는 참 놀랍게도 합심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서로 원수였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물과 기름 같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아주 현세적인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며 오매불망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니까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한 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였다고 성도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세상에 한 마음이 되어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결코 세상에 언론은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빛이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자 세상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쏘아댑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김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험이 올 것이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잠을 잤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내 힘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어쩌면 더 익숙한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쉬운 자들입니다. 인맥과 돈줄과 전문가를 찾아다니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함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문제 해결은 없음을 이제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함과 연약함과 절박함을 내려다 보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그 자리를 떼어 놓으십시오.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전혀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바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두는 자야말로 신앙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이든 목요 기도회이든 새벽 기도회든 출근하시는 버스 아니든 지하철 아니든 잠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식사 후에 5분이든 10분이든 그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그 기도의 순간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인 기도실이 없습니다. 원래 저 밑에 시동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너무 흐미지기도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기가 뭐 이게 개인 기도실인지 중보 기도실인지도 모르시는 성도들이 아마 태반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당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 언제든지 하루 중에 기도하실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또 주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또 연합 모임을 많이 갔다 보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2주 뒤에 개인 기도실을 세우게 됩니다. 샘물관과 은혜관 사이에 개인 기도실 새 공간을 만들어서 방음장치와 냉단방을 다 갖춘 개인 기도실을 2주 후에 세우게 되는데 소망하기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메마르지 않는 거룩한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이 그들을 옥죄어오는 위협과 핍박에 대해서 선택한 대응 방법은 한 마음이 되어 합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각 개인이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드리는 개인 기도를 넘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밖으로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을 가보면 아파트 한 동을 예배 초소로 삼고, 여러분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성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정말 방음, 두꺼운 방음벽을 아파트 안에 다 붙여놓고 그들이 찬양합니다. 그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온 샘물 배웅공투회를 방문했던 한 중학생이었는지 초등학생이었는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뒤에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중국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뭐가 달라? 이 아이가 딱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창문이 있어서 좋았어. 그러더래요. 창문이 있어서 좋았어.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 가운데 기도에 세 겹치를 이루어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이 기도 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언제냐고 물으시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이 분열되고 성도의 마음이 나눠질 때이죠.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기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무엇을 섬기는 자인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이념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그 신념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념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사회 질서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도록 부여해 주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통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와 이념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이념과 권위를 절대시하는 순간 지도자는 이념의 종로를 타며 백성은 고통받습니다. 섬기라고 주신 권위를 가지고 부리며 군림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국민은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성도들을 향해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이죠.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정성입니다. 반대로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상이 누군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 목사님이 늦지막한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어르신을 신방했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아마 이렇게 주택이었는데 복도가 길고 방이 옆으로 이렇게 세 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였답니다. 그런데 아버님 방이 제일 이제 안쪽에 있는데 이게 방 복도를 통해서 이제 아버님 방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운데 방에서 뭐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먼저 설명을 하시죠. 저희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방이 여기 있고 내 방이 저기 안쪽인데 우리 며느리가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8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이 지나가도 모르고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한다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이 여섯 자를 8시간 동안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 온 세상의 복이 자기한테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또 기회가 돼서 그 며느리를 한번 만났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며느리로부터 돌아온 답이 자기도 뜻은 정확히 모른대요. 여러분,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대상인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성을 드리면 된다는 신념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할 거다. 이게 그들의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대답이 없는 우상. 근데 그 우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참된 믿음과 그 알미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만큼 허무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만든 우상일 때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리 자신을 믿는 행위일 뿐이죠. 자신을 향해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사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그 이기적인 자리에서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는 놀라운 의의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도들처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그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셨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도하며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과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다 아시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정하여 두시고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 일들을 모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린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요구하시나요? 우린 반드시 질문해봐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주시면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우리를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버지가 제주도에 사셨는데 자신의 집에 기도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가 기도의 방을 만들었어요. 여러 방 중에 하나를 기도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근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딸, 8세와 9세 어린 두 딸을 자신이 만든 집에 기도방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게 했습니다. 학대죠. 이유는 경마에 빠진 아빠가 우승마를 맞추라고 기도를 강요한 것입니다. 자그만치 5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드러났고 경찰에 의해서 그 아이들은 분리가 되고 그 아이들이 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그럼 이거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굉장히 사회에 뉴스에 보도가 되며 아주 이슈가 됐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몸부림은 헛된 일을 꾀하는 일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과 능력과 의지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자만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당하는 위협과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협과 고난을 먼저 넉넉히 이길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주님 내려다 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우리의 가족들의 많은 사형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의 존재의 목적,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럼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통로로 목장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간절히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할 대상, VIP를 두고 기도하는 헌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임이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일하심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목장에서 VIP를 놓고 기도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아예 기도해봐도 변화도 없고 소용이 없다고 낙심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목장이 사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로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증인 공동체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주의심을 드러내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간구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말씀과,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말씀과 성령을 이혼시켜버린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그런데 성령님의 현재적 역사를 사모하며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에 대해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무시하고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만을 추구하지요.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성경을 벗어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죠. 그럼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이혼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사랑했고 사모함과 동시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했던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예배 마치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실 때마다 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든 자의 손을, 이 병든 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